5월 가족이 뭐길래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I vs. Idol. 아이 대 아이돌이란 그런 제목인데요. 이미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때가 9년 전입니다. 그때 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였는데요. 아내는 다른 일을 보느라 제가 아이 셋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필 그때가 출근길 지하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은 굉장히 많지요. 지하철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린 세 아이들을 데리고 타면서 그 아이들을 지키느라 아주 진땀을 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호기심은 많은데 조심성이 없어서 늘 얘가 어디로 사라질지 몰라서 계속 주의를 주면서 옆에 붙어 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아이를 지켜봐야 했고, 둘째는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놓치기라도 할까봐 손을 꼭 붙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막내 아이는 이제 갓 돌이 지나서 이 지하철을 타는 내내 제가 한 손으로는 안고 그렇게 가야만 했었습니다. 땀은 쏟아지죠. 아이들을 보느라 정신은 하나도 없죠. 사람들은 많지요. 내심 새 아이를 데리고 타는 저에게 누군가 자리를 좀 양보해 줄 것을 기대는 했지만, 이 어린 아이들이 지쳐 있는 것을 보고도 자리를 양보해 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 지하철 안에서 제가 유일하게 그때 받았던 것은 이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이었습니다. 그것은 측은해하는 그런 눈빛이라기보다는 약간 냉소적인, 아니 저렇게 허약해 보이는 남자가 왜 애가 셋이나 될까 하는 그런 눈빛. 아직도 이 나라에는 아이를 셋이나 낳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표정. 물론 굉장히 힘들어서 그때 느꼈던 이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아직도 그분들이 던졌던 그 냉소적인 표정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지금도 굉장히 생각하면 당혹스러울 정도로 그런 눈빛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은 지하철을 탈 일은 없지만, 이세 아이를 키우면서 여전히 다른 이유 때문에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하고, 옆에 계속 붙잡아 둬야 하고, 또 얼르고 안고 가야 하는 그 고생을 여전히 이세 아이를 키우면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늘 힘든 존재만은 아니죠. 아이들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러셀 모 목사님은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이 책에서 아이의 탄생이란 축복이자 위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통한 행복이 있지만 동시에 고통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우리가 세미나도 듣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은 그런 유익한 프로그램도 종종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조금 더잘 양육할 수 있을지 우리가 도움을 얻어보려고 하죠.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어린 시절도 우리가 참고하기도 하고, 잠언 같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말씀을 온 가족이 함께 매년 초에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녀들과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세미나 때 들은 내용이나 전문가들의 조언들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마음이 상하고, 그러다가 자녀들에게 화를, 분노를 쏟아내고, 그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부모로서 참 자격이 있나 하면, 좌절하기도 하고, 미안해하기도 합니다. 이 자녀 양육의 길, 참 부모로서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지를 명령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들을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고 적극적인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쓰고 계십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네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자녀들과 너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분이 늘 생각나게 할수 있는 그런 표를 만들어서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다 붙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 신명기 6장 마지막 부분으로 나오는데요. 후일에 네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에게 어떤 일을 베푸시고 어떤 은혜로 이렇게 살아오게 하셨는지를 가르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어떤 기적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그래서 너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양육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그들을 도저히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옛날 애굽을 두렵게 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자기 조상들의 눈앞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을 그리고 기사를 베푸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 여호사밧 왕은 기억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들려주고 그의 조상이 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와 자기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 여호사밧 왕은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기억하니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아주 좋은 성경적 원리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도록 양육받은 여호사밧은 그 위기 중에 어떠한 일을 합니까? 바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조상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자기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혀 하나님을 구하니 온 유다 백성들이 또한 그를 따라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군대가 아닌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에 개입해 주셔서 직접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야 하지만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책과 좋은 자료를 보고 훌륭해 보이는 다른 부모로부터 조언을 들어도 결국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무력함과 절망의 지점을 늘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사밧 왕이 했던 요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모든 부모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안전한 상황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구원과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드렸던 동일한 기도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자녀 양육을 대부분 그저 잘해주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길러주는 것,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주는 것. 그래서 그 아이들을 성공시켜서 우리 부모들이 없는 시대에 이땅 가운데서 평안과 또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좋은 자녀 양육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모든 정치와 경제, 예술의 중심지인 이미 동부 지역의 문화는 자녀 양육이 더욱더 그 어느 곳보다 세상적인 성공에 집중된 모습 같다라고 느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뉴저지는 가든 스테이트라는 그런 매우 소박한 별명이 붙어 있죠. 그러나 그 소박함 안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라는 매우 교만하게 들리는 그 뉴욕 상부를 향하는 그 성공에 대한 욕망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양육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그 양육은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 모습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 대 아이돌입니다. 아이와 아이돌은 글자 하나 차이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다르죠.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아이돌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하나님의 증오의 대상입니다. 아이는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존재이지만 아이돌은 바라볼 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아이돌이죠.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인 아이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아이를 우상처럼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그 아이에게 담아서 그 아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의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 양육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하는 것은 그저 이 아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뒤를 봐주는 후견인처럼 여길 뿐이지 정말로 이 아이를 믿음으로 길러내려고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제자 훈련의 양육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아이들에게 말씀만을 가르치는 것이 제자 훈련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할 때 예수님의 모든 전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전 시간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모든 것을 가르쳤듯이 우리가 아이를 안아주는 것,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 또뭐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가르치고 식탁의 예절을 가르치고 사람을 만나 관계하는 법을 가르치고 학교의 공부를 점검해주고 집안의 분위기와 가치를 알게 해주고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주고 성경을 함께 읽고 기도를 함께 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 드려주고, 아이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잘못을 저지르지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이에게 늘 깨닫게 해주는 것. 부모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아이에게 하는 모든 가르침, 더 구체적으로 부모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국의 나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며 부모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제자 훈련이고 양육이라는 것이죠.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은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첫 번째로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향한 미래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생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서 보기 원하는 그 미래적인 목표. 그것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부모들이 양육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권력이나 전문성을 위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책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는데 그 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권력이나 전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미련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미련함은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지혜롭지 않게 보는 신앙적인 가치를 끝까지 추구하는 자가 갖는 미련함이죠.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 조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이죠. 말씀의 가치, 하나님과의 동행,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들을 기다리는 모습이 세상은 우리에게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미련함이 이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권력욕, 부정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부유함에서 물러설 수 있는 용기. 이렇게 세상에서 미련하게 여기는 방법으로 또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아이들로 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미련함을 가지고 승리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이들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온 부모와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이 목표와 함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목표는 바로 영원을 준비시키는 목표가 부모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두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고위 관료나 부자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녀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말씀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이라는 미래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장차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적인 목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훈련과 양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와 함께 영원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소유를 다스릴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적인 목표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러셀 무어 목사님은 이 부모의 성경적인 권위가 무엇인가를 또한 말씀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할 권위라는 것은 힘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권위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할 권리와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의 크기나 영향력, 나이나 직책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녀를 위해 또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고 배운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권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이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로 잘 자라나도록, 또 탕자처럼 방황하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며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십자가의 권위로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따뜻한 5월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을 이루시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